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성평등 올림픽을 구현하는 올림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운동 능력을 과시하고 찬사하는 스포츠 재전으로 시작됐던 올림픽은 그동안 여성의 경기 참가와 기량 향상, 또 인식 등에도 큰 변화를 만들어 왔지만 남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려면 달라져야 할 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종목 구성과 선수단 남녀 비율, 또 개막식 내용 구성도 성평등 기준을 맞추거나 역사 속 여성 운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팀에요. 여성의 신체를 부각하는 성차별적 카메라 앵글과 편집을 금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엘리트 선수의 경기에 남녀를 달라 보이게 하는 화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 주로 남성 경기를 중계하던 관행과 함께 그동안 전통이라고 인식됐던 폐막식으로 향하는 마지막 경기, 이 남자 마라톤을 여자 마라톤 경기를 바꾸는 파격으로 이 성평등 올림픽을 위한 IOC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치마나 딱 붙는 드레스를 입은 예쁘고 젊은 여성을 메달 도우미로 세웠던 시상식도 남녀 도우미가 똑같은 복장으로 시선을 끌었고요.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처음으로 마련된 모유 수유가 가능한 보육시설은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엄마 역할을 미뤄둬야 했던 선수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처입니다. 올림픽에서의 진정한 성평등을 만들려면 여전히 바꿔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번 파리올림픽은 여성에 대한 존중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킨 달라진 세상의 올림픽이라는 평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입니다. 지구촌 순서에 이어서 미국의 정치와 어제, 오늘을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그리고 이어지는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역사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중에 처음으로 일본 공격을 작전에 앞장섰던 조종사 지미 두리틀 소개합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8월 5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 향하고 있고요. 기온은 26도에 화창합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30에서 80mm, 황해도와 함경도가 10에서 50mm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입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평양은 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31도, 개성은 26도에서 32도 분포, 신의주 24도에서 29도, 중강 22도에서 30도, 함흥 24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원산 26도에서 35도, 또 청진 24도에서 28도, 끝으로 해산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를 이겼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먼바다 0.5에서 1m를 이겼습니다. 화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이란 정부가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보복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 후보 3명을 직접 면접한 가운데 곧 러닝메이트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을 이유로 미국 의원에게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7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이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스라엘한테 보복을 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영내 긴장을 고조할 생각이 없지만 더 이상의 불안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벌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나사르 카나니 이란 외무대변인이 5일 밝혔습니다.
네.
또 카나니 대변인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영내 안정을 지키는 의무에 실패했다며 침략자를 벌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지금 이란에 만류하고 있지만 뭐 결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인 이 호세인 살라미도 이스라엘을 적절한 때 처벌할 것이라는 위협을 5일 강조했습니다.
네.
이 앞서서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의 이 정치국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됐는데요. 이란과 하마스 그리고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이 하니예를 암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란이 곧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4일 이 강요 회의가 끝나고 다시 경고했는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 말을 들어보죠.
메디나트 이스라엘 נמצאת במלחמה רב זירתית נגד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네, 이란의 악의 축에 맞서 여러 전선에서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방어나 공격이든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어떤 전선에서든 자신들을 겨냥한 모든 공격에 대응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두 나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이스라엘 주변에 해군과 공군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내 긴장을 누그려뜨리려는 목적으로 중동에 군 전력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4일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서 미 국방부는 전투기와 해군 함정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5일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할 거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면 이스라엘을 도울 거라고 이미 공언했죠.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요압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통화했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 안보를 지원할 것이며 이란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는 다른 테러 집단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네, 뭐 지금 많은 나라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양측에 자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요르단의 외무장관이 이란을 갔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 폭력이 확대되는 것을 끝내고 중동 지역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하면서 이 4일 이란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앞서서 요르단은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자국에 마약을 민반입하는 걸 비난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때는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데 참여하면서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이후에 두 나라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파디 장관 호소에 이란 정부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이란 국영TV는 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하니의 암살이 시온주의자들 체제가 저지른 심각한 실수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몇몇 나라가 자국민에게 레바논에서 떠나라고 촉구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몇몇 나라가 이 자국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레바논에서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서방 외교관들이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암살했는데요. 이후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지구 전환은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과 함께 대선에 나갈 부통령 후보들을 면접했네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4일 관사에서 유력한 후보들을 직접 만났다고 여러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사람은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이터통신은 해리스 부통령이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을 지난 2일에 화상으로 90분 동안 만났다고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낙점된 부통령 후보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자신이 선택한 부통령 후보와 함께 처음 대중 앞에 설 예정인데요. 그 전에 어느 때는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유세가 끝나면 이 해리스 지명자와 부통령 후보는 7개 경합주를 포함해서 전국 유세에 나섭니다.
네, 언론 보도로는요, 해리스 지명자 측에서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후보들을 검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3일 관사에서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변호사들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최종 후보들의 배경과 경험, 잠재적 약점을 자세하게 검증한 내용을 해리스 지명자에게 설명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 홀더 전 장관과 변호사들이 이 후보자와 관련된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지난주에 검증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모두 남성이네요.
맞습니다. 모두 백인 남성입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런 선택이 최초의 흑인 여성 또 최초의 남아시아 혈통인 대통령 후보 지명자를 위한 부통령 후보로 유권자들이 백인 남성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종 후보에 이 농촌이나 백인 혹은 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던 기록이 있는 이 백인 남성이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하고 해리스 부통령 측이 이 TV 토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에 합의한 대로 폭스뉴스 방송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9월 4일에 보자고 2일 밝혔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 측이 이를 일축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진영은 3일 성명을 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겁을 먹고 이미 동의한 토론회에서 물러나려 하고 폭스뉴스가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토론할지 양측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뭐 다른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래는 9월 10일에 ABC 뉴스 직원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ABC 대신에 폭스뉴스에서 9월 4일에 토론하기로 폭스뉴스 측과 합의했다고 2일 늦게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측은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 측과 합의한 대로 ABC 방송에서 토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 유세에서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 주지사를 강하게 비난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유세했는데요.
네.
유세 전에 이 본인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에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 단합과 공화당이 아닌 범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약 10분 동안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지아에서 패했고 또 지역 검사가 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과 몇몇 동료를 기소하는 걸 막지 않았다라고 캠프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네, 지난 대선이 끝나고 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조지아주에서 이겼다라는 주장을 계속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캠프 주지사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개표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네.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 캠프 주지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캠프 주지사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비난에 캠프 주지사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네, SNS인 X에 가족을 이 일에서 빼달라면서 사소한 개인적인 모욕과 동료 공화당원들을 공격하거나 과거에 연연하는 걸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설명하면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조지아에서 근소한 차를 이겼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조지아주는 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예, 지구토론을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요, 미국 하원 의원한테 제재를 단행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이 민주당 소속인 짐 맥거번 하원 의원을 제재했습니다. 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중국은 이 맥거번 의원이 이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하려 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네, 맥거번 의원이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건가요?
네, 중국과 티베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이 중국은 이 티베트 망명 정부와 이 티베트의 정식적 지도자인 이 달라이라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티베트가 역사적으로 독립적이었다고 인정하지 않고요.
네.
또 티베트가 고대로부터 이 중국에 분리할 수 없는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맥거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나요?
네, 5월에 상원 또 6월 중순에 하원을 통과했고요.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맥거번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티베트 중국 분쟁법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허위 정보에 대응하도록 이 국무부 권한을 강화하고요. 중국 지도자와 이 달라이라마 사이 해당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국하고 티베트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걸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국과 티베트 지도자 회담이 지난 2010년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맥거번 의원은 지난 6월 하원 표결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티베트인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은 중대한 비극이며 우리의 법안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추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티베트 중국 분쟁법에 중국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네,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이 티베트 중국 분쟁법이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며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 중국을 억압하고 티베트 분리주의 운동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맥거번 의원에게 제재를 단행을 했는데 그럼 맥거번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네,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요. 중국 안의 조직이나 개인이 이 맥거번 의원과 교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맥거번 의원과 가족이 중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이 맥거번 의원은 중국에 자산이 없고 또 중국과 거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제재 소식에 맥거번 의원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네, BOA에 성명을 보냈는데요.
네.
만약에 중국 지도자들이 그들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개선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제재가 중국 지도자들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부각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제재를 영예의 상징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자국의 영토적 주권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가 미국 의원을 제재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작년에 타이완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제재한 바 있었습니다.
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국의 경제 소식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요 고용 지표가 나왔네요.
네, 7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네.
노동부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 신규 일자리가 11만 4천 개 추가됐는데요. 로이터가 조사한 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네, 전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6월에는 17만 9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이 실적이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전달과 비교하면은 6만 5천 개가 줄어든 겁니다.
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 건가요?
네,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6만 4천 개를 추가하면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그 밖에 레스토랑과 호텔, 술집이 약 2만 6천 개를 추가했습니다.
네, 그럼 7월 실업률은 어땠습니까?
네, 4.3%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랐는데요.
네.
이게 4개월 연속 상승하는 거고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자, 7월의 지표 신규 일자리는 감소하고 실업률은 4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전문가들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비록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이 한계선을 넘어서긴 했지만 현재 예측 불가능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에 경제에서는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임금엔 좀 변동이 있었을까요?
네, 7월하고 비교해서 지난해 7월하고 비교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3.6% 올랐습니다.
네.
이게 2021년 5월 이래 연단위 평균 임금 상승으로 가장 적은 폭인데요. 이건 미국 노동 시장이 식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7월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오늘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감소한 시기에 고용이 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더 할 일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중간부터 또 아래에서 위로 분명히 경제 성장에 있어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며칠 전에 기준 금리를 또 동결했죠.
네, 지난달 31일에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를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보도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성장이 강세를 유지하며 고용시장이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 9월 회의 때 금리 인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는 주정부 아래 많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이들 지방정부는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지방정부의 유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방정부가 일반적으로 두 층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카운티와 지자체 혹은 시와 타운입니다. 카운티는 알래스카주에서는 자치구,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행정교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가 타운십으로 나뉩니다. 지자체는 주 헌법에 정의된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타운십이나 마을, 자치구, 시 혹은 타운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교육구나 소방국 같은 다양한 종류의 구역은 카운티나 지자체 경계 밖에서 지방정부 기능을 제공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합니다.
For years, this neighborhood of Orange County has been called Gaza or Little Arabia, thanks to the Palestinians and Afghans who make up
미국 지방정부의 전문인들 모임인 국제도시카운티관리협회 ICMA는 지방정부 유형을 카운티와 지자체 그리고 특별구로 분류합니다. 각 주는 가장 일반적으로 카운티로 불리는 지리적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협회는 대부분의 주에서 지자체가 시나 타운, 마을, 자치구로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백악관은 지자체 정부가 일반적으로 인구 중심지에서 조직되며 주택과 인구 통계를 보고하는 연방인구조사국이 쓰는 지리적 지정과 대부분의 경우 일치한다고 기술합니다. 주는 종종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특정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구를 만듭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자료에 따르면 카운티나 타운십, 시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관들이 2022년 기준으로 약 9만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42년에는 약 15만 5천 개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 수가 줄어든 것은 독립교육구가 줄어든 것이 주도했지만 공원구역 같은 특수목적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상쇄됐습니다. 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방정부가 있는 주는 일리노이주로 약 7천 개가 있고 텍사스주가 약 5,500 개, 펜실베이니아주 4,800 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오하이오주가 각각 약 4,500 개와 4,000 개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지방정부의 유형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읽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2차 대전 중 최초로 도쿄 폭격 작전을 감행해 미국인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두리틀 공습의 선봉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한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최초로 24시간 내에 비행한 조종사였습니다. 일명 블라인드 비행을 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블라인드 비행이란 관제소나 레이더 같은 것이 없이 오직 비행기 자체의 기능만으로 하늘을 날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그는 최초로 적국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해롤드 두리틀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를 지미 또는 지미 두리틀이라 불렀습니다. 지미 두리틀은 1896년 12월 14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미는 키는 작았지만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지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 광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 그는 라이트급과 미들급 대학 복싱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들어가 항공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지미 두 리틀은 육군 항공대에 들어갔습니다. 1918년 비행학교를 졸업한 그는 프랑스 전선에서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그를 조종사 훈련 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지미는 자진해 군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조종수를 더 숙련하고 전공인 공학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였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대부분을 지미 두리틀은 항공기 제작업계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항공기 시험 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갈수록 장거리를 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비행 경기에도 출전했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 비행 경기는 그때마다 새로운 기종의 시험장이 됐습니다. 지미 두리틀은 슈나이더 마린컵, 벤딕스 트로피, 톰슨 트로피 등 3대 항공기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인스트루먼트 플라잉, 즉 계기 비행의 개발이었습니다. 항공시대 초기에는 기상이 나쁘면 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많은 조종사들이 항로를 잃고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러나 지미 두리틀은 조종장비 제작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새로운 장비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기기는 항공기가 좌우 상하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를 알려주는 계기, 항공기가 직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 등이었습니다. 착륙할 장소를 찾도록 무선 통신과 연결하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실험이 끝난 1921년 9월 24일, 그날은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 지미 두리틀은 나쁜 기상 조건에서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첫 조종사가 됐습니다. 지미는 이륙을 하고 약 10분간 비행을 한 다음 무사히 착륙을 함으로써 어떤 기상 조건에도 안전한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동안 일본은 아시아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런 일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으며 미국 본토 서부가 최악의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군부 지도자들에게 신속히 일본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일본에 이겼다는 소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서부 바다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공격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항공모함에 대규모 쌍발 폭격기 부대를 실고 나가 공습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때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로는 쌍발 엔진의 B-25 미첼 폭격기였습니다. 여기에는 5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지미 둘리틀은 처음부터 이들 항공기를 항공모함에 싣고 나가 출격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들은 항공모함에서 뜰 수는 있었지만 공습을 하고 돌아와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기에는 활주로가 짧고 항공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모함에서 이륙했다 일본을 공격한 다음 중국 땅 어느 곳에 착륙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극비에 붙여진 채 진행됐습니다. 비행 요원들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비행이 극히 어려운 것이라고만 들었을 뿐입니다. 작전 개시일 샌프란시스코 부근 군항에서 16대의 항공기가 항공모함 호네토에 실렸습니다. 지미 두리틀은 비행사들에게 항공모함이 바다로 나간 뒤에서야 어디로 가는지를 발표했습니다. 계획은 항공모함이 일본 해안 650km까지 접근하면 밤에 항공기가 날아가 일본을 폭격한 다음 아침에 중국 땅에 착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었습니다. 1942년 4월 18일 아침 7시 30분 항공모함은 계획보다 훨씬 먼 곳에서 일본 경비정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안으로부터 105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전 계획은 서둘러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지만 조종사들에게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미 둘리틀이 가장 먼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모두들 긴장 속에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항공모함은 거친 파도 때문에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지미 둘리틀은 아주 쉽게 간판을 떠났습니다. 다른 조종사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항공모함은 비행기와 조종사들을 이별하고 서둘러 머리를 돌려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지미 두리틀과 그의 편대는 일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각 비행기마다 특정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표적은 도쿄에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와 나고야에도 표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기들은 실고 간 폭탄을 모두 투하하며 성공적으로 표적을 공격했습니다.
폭격기들은 임무를 완수한 다음 전원 일본을 벗어났습니다. 그중 한 대는 연료가 떨어져 소련에 불시착했습니다. 나머지 15대는 중국 내 비행장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 한 대도 목표한 장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다들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탑승자들에게 낙하산으로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장성 타이저우시 부근 상공이었습니다. 낙하산은 논과 산 이곳저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8명이 일본군에게 잡히고 나머지는 중국군 게릴라들의 도움으로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미 두리틀과 그의 항공기 편대가 일본에 준 타격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전쟁 군벌들은 국민들에게 일본은 어떤 공격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지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미 두리틀은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두리틀의 일본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대한 최초의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신문들은 두리틀과 그의 팀원들을 영웅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미 두리틀에게 미국 군이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영예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군 장교로 이 훈장을 받은 이는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장군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미 두리틀은 전쟁 중 수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지휘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공습은 많은 경우 적진 깊숙이 파고드는 것들이었습니다. 1959년 그는 공군 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미 두리틀은 정부와 민간의 여러 분야에 종사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1989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지미 두리틀을 대장으로 승진시키고 항공 분야와 국가를 위한 기여로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과학자요 비행선수이며 항공기술의 개척자이고 군 장성인 지미 두리틀은 1993년 9월 27일 96세로 타계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2차 대전 중 최초로 일본 공습 작전을 감행해 미국인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지미 두 리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엎질은 물이다, 지나간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주이어스 리거스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id you buy the house?
No, I didn't. I was going to contact the real estate agent this weekend, but I learned that the house was already sold. I'm so upset.
Don't cry over spilled milk. You will find a better house.
Did you buy the house? 그 집 샀어요?
No, I didn't. I was going to contact the real estate agent this weekend, but I learned that the house was already sold. I'm so upset.
아니요, 이번 주말에 부동산에 연락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팔렸대요. 너무 속상합니다.
Don't cry over spilled milk. You will find a better house.
엎지른 우유에 울지 마세요. 한국 속담에 엎지러진 물이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유가 이미 엎지러졌는데 울어봤자 소용이 없겠죠?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까요.
Don't cry over spilled milk. When we cry over spilled milk, we are upset or sad about something bad we have done that cannot be undone.
우리가 엎지른 우유에 우는 건 우리가 지나간 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슬퍼하거나 속상해하는 겁니다.
This is another way of saying, what's done is done. You cannot change the past. So stop thinking about it.
다른 말로,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만 생각하세요.
If you spill milk, you cannot gather it back up and put it back in the container.
만약 당신이 우유를 엎질렀다면 통에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We usually use the expression this way. There'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There's no use crying over spilled milk. 엎지른 우유에 울어도 소용없다.
Spilled or spilt are both okay.
Spilled 또는 spilt 두 개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Some say this expression was first used in the mid-1600s in England.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16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ack then, the expression was no weeping for shed milk.
그 당시에는 no weeping for shed milk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같은 뜻이죠. Don't cry over spilled milk.
If old quotes and food expressions are still not working for you, there are other ways to state this idea.
만약 옛 인용문이나 음식 관련 표현이 대화에서 사용하기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표현 할 수 있습니다.
Dwell. Don't dwell on the past. You cannot change it. So why worry about it? You must move on and look toward the future.
Dwell, 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 wish I had invested in cryptocurrency.
Same here, but don't dwell on the past.
I wish I had invested in cryptocurrency.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Same here, but don't dwell on the past.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과거에 머무르지 마세요. 과거를 바꿀 수 없는데 왜 걱정하세요? 당신은 미래를 기대하며 털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Don'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Don't dwell on the past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Get over it. Get over it.
극복해내요. Cling to something. 어떤 것에 매달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regret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Don't cling to the past. She's married now.
I regret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여자친구와 헤어진 거 후회해요.
Don't cling to the past. She's married now.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녀는 지금 결혼했어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cry over spilled milk. Don't dwell on the past. Don't cling to the past.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의 학술회의인 아스펜 안보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가능성에 대해 휴전을 이루고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몇몇 중요한 세부사항 협상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관련 하마스가 가자지구 통치에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파타를 비롯한 여러 팔레스타인 파벌들이 전후 가자 통합 정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국이 중재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And when it comes to governance of Gaza at the end of the conflict, there can't be a role for a terrorist organization. Hamas.
밀러 대변인은 분쟁이 끝나고 가자지구 통치 문제가 나올 때 테러 조직의 역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오랫동안 테러 조직이었다며 그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히 해둘 것은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합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 중국이 영내 국가들과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권장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example, Iran, which continues to finance and support proxies that have launched attacks.
밀러 대변인은 예를 들어 이란은 후티 반군을 비롯한 대리 세력에 자금을 지원해 이들은 이스라엘 또는 민간 상선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게 그러한 공격을 끝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가끔 성명을 발표하는 하마스 대변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폭력을 지지하고 또 테러를 지지하며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하마스가 힘을 회복하지 않고 가자지구에서 자신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최선의 방법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지금과 다른 정치적 노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라며 이것이 우리가 이 지역의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이루려는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